하늘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받고 읽을 때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홀례의 처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인의 정변의 집을 따라 주신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1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일에 못 뵌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연합예배도 1년에 한두 번 해서 제가 생소하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 역시 처음 본 분이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미 요한복음 1장을 한 6주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텐데 요한복음 1장을 스킵한 분들은 궁금하시다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처음 표적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예수님이 행한 사건의 많은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근데 이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 언급되어 있고 또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표적. 요한은 이런 표기를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적과 표적의 어떤 의미 차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친 표적이 5장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천명을 모으신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이 거기 9장에 언급되어 있고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 살리는 표적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목적에 맞게끔 일곱 가지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에 이제 예수님 표적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더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물고기 잡게 한 표적이 거기 여덟 번째 표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부르길 좋아했는데 기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와 놀랍다 미라클 그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표적이라는 말은 사건에 주는 의미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그 표적이라는 표자의 그 한자 의미가 나타낼 표입니다. 그래서 겉표지 또 내지는 우리가 드라이브 하다 보면 시그널 보고 있고 옆에 보면 또 사인판 있죠? 표지판 뭐 유턴 좌회전 뭐 그런 그것을 의미를 우리 표지판 사인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그 기적이라 하지 않고 그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삶의 기적을 베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뭘 회복해요?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변하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 등장인물이 주님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또 물 떠서 날려는 하인들 그리고 회당장은 장소가 아니라 회당의 우두머리, 회당 그 연회를 베푸는 우두머리 셰프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죠. 장소는 가나라는 지역에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수치입니다. 이 잔치가 보통 7일 동안 행해져요. 7일 동안. 이 7일 동안 하는데 그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모두 떨어져요. 흥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야 어떡하냐 이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근데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덟 가지 표적 가운데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단순히 기적을 나열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의 모든 표적을 구속사적 사건의 흐름 속에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의 그 사역을 매우 정교한 구조 속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표현이 예수님이 자기 모친한테 대해서 여자여, 여인이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기나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걸 볼 때 야, 참 어떻게 어머니한테 공경심이 없이 싹둑머리 없이 어떻게 그런 일 수 있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나이라는 이 여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언어력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시작하는 전환점을 드러내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나이라는 여인이라는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존중의 호칭이에요. 왕의 부인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듯이 굉장히 존중된 여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마담, 레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표현이 될 텐데 굉장히 존중을 갖고 부른 표현인데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고 여인이라 했냐? 요한복음 4장 21절과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나온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여인한테 여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극존칭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한 사실은 단순한 존중의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특별한 신앙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이 호칭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정체성을 알리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잘 깨달은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인들한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아들이 시킨 대로 좀 하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서 이제 내가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서 사역을 시작한다. 그 얘기를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연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속서적 정체성을 거기에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때라는 표현입니다. 때.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곧 십자가의 때를 포커스를 맞춰놓고 또 예수님의 죽음 영광의 때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따라서 가나에서의 여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족의 기대,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똑같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는데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다시금 십자가상에서 마리아한테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가나에서 시작한 이 여인이여라는 호칭이 어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로 완성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인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적 관계는 재구성되고 마리아 역시 구속받을 한 인간의 자리로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에서 내 때가 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때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그런 연결장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갖고서 누군가 묻거든, 아유 기독교는 경외심도 없는가 봐. 자기 모친한테도 막 여자여자여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잘 이해시켜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 포커스를 보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거냐. 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거꾸로 돌리면 성경 본문 찾을 수 있겠죠? 3절 말씀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또 6절 말씀. 6절 말씀.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는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거기에 놓였다. 자,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했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을 느끼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자기의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풍성함은 물질보다 뭐라고요? 내면적인 것이다. 내면적인 것이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궁핍했어도 사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물질적이거나 내면적으로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제 이름은 축원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변화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펴보세요. 내 인생에 부족하다면 누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기적의 풍성함을 봤던 겁니다. 두 번째,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합니다. 예. 잔치집이 즐거운 곳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없는 그곳, 시편 104편 15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전도서 10장 19절에도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신앙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내천자 쓰고 얼굴 팍팍 쓰면서 예배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기쁨의 크기와 주님의 친밀함과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은데, 이건 모르니까 얼굴에 내천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까우면 뭡니까? 가까우면 기쁨이 커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반비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염려 역시도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염려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거리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운지 아니면 가까이에게 먼 주님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가 뭘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로 지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집니다. 예.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이후에도 점점 강성해졌다. 점점 좋아졌다. 그의 나중은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만큼 의지하십니까? 얼마만큼 의지하십니까? 감기 걸리면 약부터 먹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부터 합니까?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것 같고. 아니요. 그런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런 말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네, 청교도들이 이쪽 이민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신앙고백을 했어요.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끝자락도 그렇습니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창대해질 거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이 뭘로 변해요? 이제 불신이 이제 믿음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변화죠. 11절 말씀은 요한이 이 표적과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두 가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그 신학적인 구조를 여는 중심 선언인데 예수님의 첫 표적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그들이 누가 제자들이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 영광은 단순히 빛이나 위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입니다. 곧 하나님 생명 능력 은혜 구속 목적이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이 영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표적 행하심은 자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이 첫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은 단순히 잔치의 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능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새 언약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뭘 드러냈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인이여 말했죠. 그렇게 부른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분의 정체성을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낼 때 바로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옛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정결례식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그 정결례식에 갖고 있는 통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그런 정결례식 그것처럼 깨끗게 씻는 그런 정결례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구속의 방향성까지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항상 어디를 향하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향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어디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그러한 그 방향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보라! 그리고 빌립에게도 너는 장차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 것이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서? 바로 1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2장 들어와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표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에서 뭘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어디서 보는 믿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보는 것과 잘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정체성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뭘 봅니까? 뭘 봅니까? 우리는 매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발견한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 영광을 보고 그 정체성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표적이 더 견고해졌어요. 표적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부르심이 포커스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요한복음 2장은 확신의 믿음입니다. 왜? 봤어. 뭐를? 그렇게 영광을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신적 능력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시작이고 표적은 확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믿음이 있고 믿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믿으면 행위가 따라옵니다. 믿으면 하지 말래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죠.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냐? 자,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네. 창조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과 가정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인격 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자신이 하는 일에 모셔드리면 삶 속에서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면 가족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면 기쁜 거예요. 그거는 목회하지 않아도 자식 키우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들이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내복 사오고 그러면서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남자는 뚜뚜하게 하지만 딸은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고 할 때 변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딘 것 같아도 점점점 변화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신성을 가진 주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곤란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손에 금고키가 있어도 그 금고 안에는 수억의 달러가 있어도 불구하고 그 금고키를 쓰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함을 통해서 변화의 조건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만큼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생기겠죠? 네. 욕심이 생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가? 방법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의 잔치의 기적을 만든 때 이 배경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말이 안 되죠. 상식이 없죠.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뭐 했냐면,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채워서요. 떠다줘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먼저 맛을 보아야 되니까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세 가지 말씀에 그들은 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기 쉽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러죠.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 뜻이라면 내가 하리이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되겠어요? 순종했어요. 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한 모습이 구약의 열왕기에 또 나오죠. 열왕기 5장 10절에 나아만 군대의 그 군대장인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뭐 자기가 와서 딱 나타나면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허리 굽혀 절하면서 이렇게 영접해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면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해라. 이치의 맛이 안 맞아요. 우리는 뭐 여기가 더 좋은 내 가가 없어 여기 와서 몸을 씻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해야 될 텐데 하시죠. 자신들의 이 부관들과 신하들이 권면하죠.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해보니까 그러면 한 번 하고 좀 낮은 것 같은데 두 번 하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섯 번 할 때까지 똑같았어. 일곱 번째 딱 깨끗하게 아이 피부처럼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무시된 행동입니다. 좀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 여섯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이 얼마만큼 깊이가 있고 얼마만큼 채워지는 것인가 제가 그 글을 찾아보니까 한 35개론 정도. 35개론. 5개론짜리 그 물통 우리가 먹죠? 그것을 몇 번 써야 돼? 6, 7번을 태워야 돼. 쉬워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죠. 갤런으로 따지면 한 100개론 이상 됩니다. 그걸 저 날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수도꼭지 틀어서 봤습니까? 물을 길러 내려가야 되고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6개 다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자존심도 상했지만 오직 순종합니다. 또 수고했고 그 일을 다 끝내는데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떠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하인들 입장 속에서는 이거 물 떠줘서 다 물 먹고 물 먹이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을 물로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물 떠 누굴 주라? 연회장에 주라. 연회장. 옛날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연회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은 모든 잔치 음식을 책임지고 손님 좌석 배석까지 책임지고 또 이 진행이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합니다. 이렇듯 연회장은 잔치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포도주고 물로 만든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어서 검사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에서 하인들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이렇듯 하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바보가 아닌가? 바보 취급당한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적 지도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그 때문에 그거 우리의 토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하나님 일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자, 내 자아요. 요나. 요나,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 사역할 때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순종의 단계 속에서 힘이 들어도 어떡한다? 순종해야 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 아홉 가지 채우니라. 이 힘이 든 수고입니다. 물길로 가고. 그렇지만 힘든 수고였으나 오직 철저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한다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신앙의 가이드 속에서 세워주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힘든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 잘 컸더라. 말도 잘 듣고 똘망똘망한데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갔던 모리아산을 순종하는 거란 3일 길은 3일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3일 길이 그가 평생 걸어온 길보다 더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평생 졌던 어떤 무게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끝까지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렇죠? 수양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주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범을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그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뭘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시작된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에 드러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그분을 깊이 믿고 더욱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의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는 데 있었다 11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순종 잘했던 하인들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알아요. 네. 물도운 그들은 알더라. 그죠?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 절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가 없어요? 하인들도 그 영광을 보고서 믿고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서 바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정도에 그쳤다면 그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적, 미라클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건이 하나의 기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표적으로 여겨지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 우리 모두 밝히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건강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정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했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을 통해서 문제가 변화되고 충만한 기쁨이 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